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14일 리비아 공습 과정에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 연계된 무장단체 지도자 모크타르 벨 모크타르의 사망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있는 리비아 정부 측은 미군이 지난 13일 동부 지역의 공습을 가해 벨 모크타르가 숨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14일 성명에서 벨 모크타르의 사망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스티브 워런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공습이 성공적인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워런 대변인은 또 이번 공습은 벨 모크타르를 겨냥한 것이었다며 현재 작전 결과에 대해 평가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보라리 제임스 공군 장관은 15일 파리 에어쇼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리비아 공습에 미국의 F-15 전투기가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벨 모크타르는 지난 2013년 알제리 가스 시설에서 테러 공격을 가해 미국인 3명을 포함해 37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고 미 국무부는 그에 대해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만일 동유럽과 발틱 국가들의 중화기와 병력을 영구 배치한다면 러시아는 서부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러시아 고위 군관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15일 미국의 계획이 만일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는 과거 냉전 시대 이후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벌이는 가장 공격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는 러시아 국방부 고위관리 유리 야쿠포크 장군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야쿠포크 장군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서부 전략 지역에 군대와 수단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은 만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계획을 승인한다면 불가리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전투 차량과 5천 명의 병력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미국은 폴란드에 야전 탱크와 기타 군사 장비들을 배치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달 워싱턴에서 미군 관리들과 이를 논의했고 곧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야쿠보프 장군은 이에 대해 러시아도 신형 탱크와 박격포, 공군 부대 등이 추가 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아의 쿠르드 민병대가 북부 지역을 장악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를 압박하면서 아랍인들과 투르크메닌을 고의로 몰아내고 있다고 시리아 반정부 단체들이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쿠르드 민병대가 ISI를 장악한 전략 요충지 탈 아비아드 외곽까지 진격하자 수천 명의 주민들이 전투를 피해 터키 시리아 국경 통과소로 몰리고 있는데 나왔습니다. 인민수비대로 불리는 쿠르드 민병대는 ISIL의 수도격인 라카로 통하는 주요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탈 아비아드에서 ISIL을 몰아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미군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쿠르드 민병대가 진격하면서 최근 2주 동안 16,000여 명이 터키로 피신했습니다. 터키 관영 TRT 텔레비전 방송에 따르면 15일에도 3,000여 명의 난민들이 아카칼레 국경 통과소에 모여들었습니다. 시리아의 15개 반정부 조직연합체는 성명에서 쿠르드 민병대가 고의로 아랍인과 트루크메닌들을 탈 아비아드와 서부 하사케주에서 쫓아내며 이른바 인종 청소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마르 알바시르 수산대 통영이 1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원에 출국 명령을 취하고 남아공을 출국해 수단 수도 카르툼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남아공의 법원은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혐의와 관련해 바시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출국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흰색 전통 의상을 입은 바시르 대통령은 카르툼에 도착해 허공의 지팡이를 흔들며 신이 가장 위대하다고 외쳤습니다. 바시르 대통령은 아프리카연합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를 방문했고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14일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반인도 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남아공 당국에 바시르 대통령을 체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ICC는 바시르 대통령이 지난 2003년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무장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고 아랍민병대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인종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이란과 세계 강대국 사이 핵협상이 6월 30일 마감일보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타스 통신사는 이날 세르게이 리바코프 외무장관이 이란 핵협상 마감일 연기에 대한 논의를 단언적으로 중단시키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리바코프 차관은 마감일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이 꽤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이런 협상에서 넘지 못할 벽이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은 앞으로 2주 안에 이란과 최종적 핵협상을 맺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환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6월 1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도시를 전체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원자폭탄이 일반 시민이 사는 도시에 떨어졌던 인류 최초로 쓰였던 사건이 바로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 원폭 투하입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이 감행한 원폭 투하로 백기를 들었었죠. 당시 전쟁은 끝났었지만 그 상처와 흔적으로 일본 열도와 국민들은 악몽에 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핵 강국인 미국에서 그것도 수도에서 당시 끔찍한 현장이 담긴 사진과 피폭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전이란 이름으로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전시회가 화제가 되고 있는 배경을 설명해드리면은요. 바로 20년 전인 1995년에 이 비슷한 전시회가 열리려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처음으로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고발한다는 정신 아래 열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몇 차례 같은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기도 하고 열릴 뻔도 했었지만 미국의 퇴역군인 단체에 의해서 번번이 중단되거나 열리지 못했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원폭 투하에 대한 논쟁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 핵무기로 전쟁은 끝날 수 있어도 여러 대에 걸쳐 비극을 가져오는 핵무기는 그야말로 비인도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은 전쟁을 종식시켜서 결국엔 많은 생명을 구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 가보면은요, 원폭 열선으로 녹은 십자가, 피폭자의 몸에 박혀있던 파편, 이런 자료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어떤 논란을 가져올지, 전시회 자체는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32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소나기 한 차례 내릴 전망이고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에 내륙 지방에는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 20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9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은 18도에서 28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오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9도에서 29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볼까요? 웨미 부릅니다. Wake me up before you go go 골라봤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공화당의 제프 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서 이 정보통신업체들이 요금을 받고 정보 내용이나 속도를 차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국 여성의 평균 몸무게가 1960년대 미국 남성 평균 몸무게와 거의 비슷하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첫 소식 보겠습니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죠?
예, 미국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던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오늘 2016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네.
예, 제프시 전 주사는 지금 이 시각 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플로리다주에 있는 이 마이애미 데이드 칼리지에서 연설을 준비 중인데요. 이 수많은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설 것을 곧 밝힐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 출마를 알리는 동영상도 발표를 했었죠.
네, 제프시 전 주지사는 잽 2016이라는 제목의 약 3분짜리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이 플로리다 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플로리다 주지사 시절의 업적을 일일이 소개하면서 자신이 이제 미국을 이끌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예, 제프시 전 주지사는 또 미국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유기적인 사회 관계를 막는 장벽들은 제거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제프시 전 주지사가 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거란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온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제프시 후보는 대선 출마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게 지난해 12월의 일입니다.
네.
예, 지난 6개월 동안의 행보는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피고 또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등 사실 대통령 선거와 무관하지 않았는데요.
예.
예, 하지만 이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자 이 지지 열기가 한풀 꺾인 듯한 양상을 보여왔고요. 급기야 이달 들어서 이 15일에 대선 참가를 공식 선언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네. 뭐 지지 열기가 한풀 꺾이긴 했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제프시 전 주지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주자들 가운데서는 가장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후보죠.
예, 맞습니다. 이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 명문가 출신의 정치인이죠.
네.
예, 아버지가 미국의 41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허퍼트 워커 부시고 형이 43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W. 부시입니다.
네.
예, 만일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다면 한 집안에서 대통령이 3명이나 배출되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되는 건데요.
네.
예, 현재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이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 클린턴 집안에서 또 한 명의 대통령이 탄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관심사긴 한데요.
예.
예, 하지만 이 부시 집안처럼 같은 핏줄을 가진 대통령이 당대에 3명이나 나오는 건 예,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부시 전 주지사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까요? 예, 넓은 지명도 또 어마어마한 선거자금 동원력 아니겠습니까?
예.
집안의 후광도 후광이지만 이 전 부시 전 주지사 개인적인 면면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 1953년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올해 62살이고요. 원래 이름은 존 앨리스 부시인데요.
네.
예, 이 잽은 엄마인 바바라 부시 여사가 첫 이름과 중간 이름 그리고 성의 앞자를 따서 부르기 시작한 애칭입니다. 이 제프시는 14살 때 부모와 떨어져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명문사립 필립스 아카데미에 들어갔는데요.
네.
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이 멕시코에 가서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훗날 아내가 될 컬럼바 가르니카 드 갈로를 만났습니다.
네, 이 멕시코 방문이 제프시 인생에서 큰 전기를 마련한 사건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제프시가 텍사스 대학교에서 라틴 아메리카, 그러니까 중남미 학문을 전공으로 한 것도 그렇고요.
예.
예, 컬럼바를 멕시코에서 데려와서 21살 때 결혼한 것도 이 멕시코 방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프시는 대학 졸업 후에 플로리다주로 이주해서 은행, 부동산 개발 회사 등에서 일하다가 1980년대 중반에 결국은 아버지와 형의 뒤를 이어서 정치 인생을 시작합니다.
네.
예, 그리고 1998년에 이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됐고요. 2003년에 다시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이 중앙 무대에서도 주목하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주요 현안에 대한 제프시 후보의 입장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제프 시 후보는 이 공화당 안에서는 대표적인 중도 우파 정신인데요. 지금 미국 안에서 초미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 대표적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이민 정책의 경우 이 제프 시 후보는 이미 플로리다 주지사 시절에 불법 이민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허락하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등 이 불법 이민자들의 합법적 신분 부여 문제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네.
예, 이런 제프 시 전 주지사의 입장에는 아무래도 이 아내가 멕시코계라는 영향도 클 테고요.
네.
예, 또 미국에서 중남미계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 주 가운데 하나인 플로리다주를 정치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예,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또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가입 문제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예, 제프 시 후보는 미국의 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자신의 국무장관 시절에 지지했던 이 TPP 가입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자 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편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치 명문가 출신이라는 게요.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 예로 얼마 전에는 이 형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수행한 이라크전을 둘러싸고 구설수에 오른 적도 있는데요.
네.
예, 논쟁의 요지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고 있었다면 그래도 이라크전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거였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라크 전쟁이 잘못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등 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과연 국정 운영에 능력이 있느냐는 회의적인 지적들 나오기도 했고요.
예.
예, 제프 시 후보는 하지만 자신은 형 조지 W. 부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다면서 형과는 다른 독자적인 정치관을 가진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부시 후보가 처음에는 뭐 지지율이나 선거 자금 모금 면에서 다른 그 공화당 후보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확실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내려간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예, 이달 초에 공개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예, 스콧 워커 후보와 랜드폴 후보가 11% 지지율을 보였고요. 부시 후보와 마르코 루비오 후보의 지지율은 10%로 나타났습니다. 예, 공화당 지지자라고 밝힌 유권자들에게 물은 결과였는데요. 앞서 3월 말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부시 후보가 21%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부시 후보는 별로 걱정하지 않는 모양인데요. 대선 출마 선언에 앞서서 14일 CNN 방송에 출연한 부시 후보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하고 나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다른 후보들을 따돌리고 앞서 나갈 걸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제프 시 후보의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됩니까?
예, 오늘 공식 선언에 이어서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알려진 곳이죠. 내년 공화당 예비선거가 가장 먼저 치러지는 뉴햄프셔를 방문합니다. 이어서 아이오와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를 거쳐서 이 워싱턴 DC를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빡빡한 일정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망중립성 규정이 다 지난주부터 발효됐는데요. 우선 이 망중립성 규정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북한의 청취자 여러분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 검색도 하고 자료도 찾으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 북한의 인터넷은 인트라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인트라넷이라고 하면 기업이나 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들에 한해서 인터넷 접속과 공유가 가능한 건데요. 하지만 이 미국에는 인터넷 정보 통신망 업체들이 여럿이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전 세계 온갖 정보들을 보다 빠르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망 중립성 규정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이 요금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내용이나 서비스 속도를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정보를 더 빠르게 이용하기 위해서 돈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군요.
예.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FCC 규정은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 별도로 더 빠른 회선을 만들어서 요금을 더 받고 정보 내용이나 속도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예, 많은 정보통신 업체들이 자신들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FCC는 정보통신 업체들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해 왔습니다. FCC는 또 이들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제한한다든지 접속 속도를 느리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망 중립성 규정을 놓고요.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하고 연방통신위원회 FCC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 있어 왔다고요.
네. 지난 2월에 FCC가 통신업체들이 돈을 더 받고 특정 콘텐츠에 이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걸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이 망 중립성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정보통신업체들은 개정안 내용이 과하다면서 이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 워싱턴 DC에는 연방 항소법원이 FCC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망 중립성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네, 자 FCC의 망 중립성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예, 사실은 이 당장에 어떤 직접적인 변화가 없다는 게 큰 성과입니다.
네.
예, FCC는 인터넷 서비스를 일반 전화 사용과 같은 범주 안에 넣었는데요.
네.
예, 이렇게 되면 인터넷 통신망 사업자들은 인터넷 서비스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로 제공해야 하고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거래는 금지됩니다.
네.
예, 이는 결국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조치인 셈입니다.
네. 하지만 이 FCC 규정 논란이 완전히 일단락된 사안은 아니라고요.
예, 정보통신망 업체들은 FCC가 이렇게 새로운 규정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또 법적인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네.
또 연방의회 안에서는 이 망 중립성 규정과 관련해서 법제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의회가 만드는 법안이 지금 규정보다 훨씬 약해질 것이라는 의견과 어쨌든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평균 몸무게가요, 1960년대 미국 남성들의 몸무게하고 비슷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예, 미국 여성의 평균 몸무게가 약 75kg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는 1960년대 초 미국 남성의 평균 몸무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남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남성들 역시 몸무게가 아주 많이 늘었는데요. 1960년대는 평균 75kg이었는데 지금은 89kg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날 미국 남성들의 이런 몸무게는 1960년대 미국 여성들보다 한 배 반이나 더 나가는 겁니다.
네.
예, 이 기간 동안의 키는 남녀 모두 1인치 더 늘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인들의 몸무게가 이렇게 늘고 있는 요인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가장 중요한 요인 세 가지만 꼽는다면요. 미국인들은 전보다 건강한 음식을 덜 먹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또 많이 먹고 있고요. 전보다 훨씬 덜 움직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예, 지난 2012년에 발표된 한 의학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뚱뚱한 사람들로 꼽혔습니다. 미국보다 더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는 태평양 섬나라인 통가와 미크로네시아뿐이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예, 미국 사람들은 이 프랑스 사람들보다는 15kg 정도, 또 일본 사람들보다는 약 18kg 정도 더 나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예, 이런 비만 문제는 전 세계 식량 안보, 또 생태계 보전 문제 같은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해결책이 어쩌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네. 자, 미국 뉴스 헤드라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홍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인 12일에 미국 연방 하원에서 중요한 법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바로 무역 촉진 권한 법안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첨부된 무역 조정 지원 제도 법안이 부결되면서 결국 이 무역 촉진 권한 법안도 사장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이 무역 촉진 권한과 무역 조정 지원 제도입니다.
네. 자, 무역 촉진 권한 또 무역 조정 지원 제도. 바로 미국에서 약칭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죠.
그렇습니다. 무역 촉진 권한은 영어로 Trade Promotion Authority인데요. 이걸 줄여서 TPA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조정 지원 제도는 트레이드 어드저스트먼트 어시스턴트를 줄여서 TAA로 부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무역 촉진 권한 TPA부터 먼저 알아보죠.
네, 이건 미국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지정한 대표가 대외 무역 관련 업무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고 또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연방의회가 이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면 연방의회는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합의한 무역협정안을 보완하거나 고칠 수 없고요.
네.
단지 찬반 투표로 동의하는지 아닌지만 결정합니다. 이번에 연방의회에 올라간 TPA 법안은 오바마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염두에 둔 법안입니다.
네.
참고로 이 협정은 영어로 줄여서 TPP라고 하는데 이건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나라들과 함께 추진하는 이 자유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네. 이 보통 미국 행정부가요 다른 나라하고 무역 협정을 맺어도 연방의회가 뭐 협정을 고친다 어쩐다 하면서 협정이 발효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TPA가 있으면, 그러니까 무역 촉진 권한이 있으면 협정이 발효되는데 시간이 훨씬 짧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TPA 법안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 법은 1974년에 처음 마련됐는데요.
네.
원래 Fast Track Authority, 즉 신속 처리 권한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이름을 지금의 이름인 TPA, 즉 무역 촉진 권한으로 바꾼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은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연방의회가 심사해야 하는 한시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항상 가지고 있는 권한은 아니죠.
네.
미국에서는 이 TPA가 지난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효력이 중단된 적이 있고요. 다시 살아났다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법안이 연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TPA, 이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무역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문제를 두고 미국 안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세가 자유무역이니까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TPA를 대통령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요.
네.
반대로 자유무역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행정부가 다른 나라와 맺는 무역협정에 연방의회가 개입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 TPA에 반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그러니까 TPP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의회에 다시 TPA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사실 연방상원에서는 통과됐는데요.
네.
연방하원에서 암초를 만난 겁니다. TPA, 무역 촉진 권한 법안이 이 하원 표결에서 주저앉은 과정이 좀 복잡한데요.
네.
근본적인 이유가 이 법이 혼자 표결에 나온 게 아니라 TAA, 즉 무역조정 지원제도 법안과 연계돼서 그렇습니다.
네.
무역조정 지원제도 법안 TAA는 무역 촉진 권한 법안인 TPA보다 먼저 표결에 붙여졌는데 결국 부결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다음 표결에 등장한 TPA는 표결을 통과했다는 점인데요.
네.
하지만 이 첨부된 무역조정지원제도법안 TAA가 부결됨으로써 결국 TPA 법안이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무역 촉진 권한 TPA하고요. 또 무역 조정 지원 제도 TAA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호 기자가 아까 이 TPA가 하원 표결에서 TAA하고 연계됐다고 했는데, 자, TAA가 뭔지 이번에 좀 알아보죠.
네, TAA 무역 조정 지원 제도는 무역 자유화 탓에 피해를 보는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옛날에는 이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 즉 관세를 높게 매겼습니다. 이런 정책을 보통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하죠.
네.
이런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서 각 나라가 국내 경제를 보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보호무역 정책에서 벗어나서 관세 같은 이 무역 장벽을 없애는 자유무역 정책을 시행하면 피해를 보는 노동자나 산업이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외국에서 값싼 물건이 들어오면 이 가격에 맞출 수 없는 회사들이 해당 물건을 만들지 않게 될 거고요. 네. 또 그러다 보면 이런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도 일자리를 잃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자유무역 체제를 확산하려고 노력하는 미국은 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으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자국 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입을 피해를 보상해 주려고 지난 1962년에 TAA, 즉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TAA는 지원하는, 보호하는 그 지원 대상이 노동자하고 기업이 되는 거네요?
둘이 아니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 지금은 노동자와 기업의 농부까지 들어가서 모두 세 부분입니다.
네.
원래 이 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노동자와 기업만 수혜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농부와 커뮤니티스, 즉 지역사회도 들어가면서 네 분야가 됐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부분이 제외돼서 모두 세 부분입니다.
네.
이 가운데 핵심은 역시 노동자 지원으로 이 부분에 할당된 예산이 가장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연방정부는 TAA 수혜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에게는 돈을 지원하거나 직업훈련 그리고 구인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네. 자, 이번에 이 TAA가 화제가 된 건 뭐 아까도 말했지만요. 이 법안이 특별히 자유무역 촉진 법안 TPA에 연계됐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 조정 지원 제도 TAA도 TPA처럼 한시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효력이 다하면 연방의회가 효력을 연장해줘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기한이 올해 9월 30일까지였죠. 그런데
네.
연방하원이 이 TAA를 무역촉진권한법안 TPA에 연계시켜버리면서 일이 틀어진 겁니다.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TPA, TAA 좀 구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TAA가 연방 상원에서는 통과됐지만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으면서 결국
TPA죠. TPA가 연방 상원에서
예, TPA가 통과됐지만
예.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으면서 결국 이 TPA 무역 촉진 권한까지 덜미를 잡은 건데요. 그런데 이 무역 조정 지원제도 TAA 법안이 하원 표결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쉽게 말하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공화당이 원래 이 TAA를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보고 달갑지 않게 생각했었는데요. 이 민주당원들은 전통적으로 이 TAA 법안에 우호적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민주당 측에서 반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많은 민주당 의원이 TPP, 즉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반대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TPP가 미국 산업과 노동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연방의회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TPA, 즉 무역 촉진 권한을 줘버리면 아무래도 TPP가 빨리 맺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많은 민주당 의원이 TPA에 연계된 TAA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겁니다.
네.
현재 백악관 측은 오늘 9월 30일에 효력이 끝나는 TAA를 다시 살려야 한다면서 법안을 다시 표결해달라고 연방하원에 요청해 놓고 있는데요. 연방하원이 이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은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O로 시작하는 용어 살펴볼 차례인데 어떤 용어일까요?
네, 오늘은 용어가 아니라 사람 이름인데요. 들어보시죠.
O is for Obama.
네, 오바마라면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얘기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단순히 미국을 이끄는 자리가 아니죠. 세계 정치와 경제를 주무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 어떤 인물인지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I, Barack Hussein Obama, do solemnly swear.
I, Barack Hussein Obama, do solemnly swear.
2009년 1월 20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케냐인 아버지와 미국 백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바락 오바마가 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겁니다.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오바마 대통령은 1961년에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태어났습니다. 뉴욕의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를 거쳐서 하버드 법대를 나왔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시카고에서 지역사회 조직가로 일하면서 변호사가 되기로 했다고 마이클 넬슨 로즈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In American cities, community organizer,
미국 도시에서 지역사회 조직가는 공직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죠.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시 정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사회 조직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알려주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바마는 지역사회 조직가로 일하면서 법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법대에 가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죠.
오바마는 법대를 졸업한 뒤에 한동안 민권 변호사로 일했는데요. 1996년에 일리노이주 의회 상원 의원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일리노이 연방 상원 의원 자리에 공석이 생기자 출마를 결심했는데요. 그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기조 연설자로 나서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And it was a tremendously successful speech.
오바마의 전당대회 연설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대통령 출마를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 상원 의원으로 무난히 선출됐죠. 2008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우 힐러리 클린턴이 유력한 후보였는데요. 연방 상원 의원으로 8년 동안 일한 경력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으로 미국인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클린턴을 기득권층의 일부로 생각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바마는 젊고 역동적인 느낌을 줬거든요. 그의 민주당 후보 경선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결국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죠.
Yes, we can.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희망과 신념에 찬 구호를 내세운 오바마 후보는 특히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2008년 대통령 선거를 몇 달 남겨놓고 발생한 국제 금융위기에 덕도받습니다.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과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데 힘입어서 공화당의 존 맥케인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에는 경제위기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자동차 회사 등이 도산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는 구제금융정책을 시행했는데요. 덕분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Today, after all the votes have been tallied, health insurance reform.
또 모든 미국인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 케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다시 마이클 넬슨 로즈대학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Well, in the United States, for about 50 years,
미국에서는 약 50년 동안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 제도를 통해서 노인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왔고 메디케이드 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지 않거나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개인이 민간보험회사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했죠. 이 점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 아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새 법은 모든 미국인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도와주게 돼 있죠. 동시에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는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연임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2기 행정부의 초점을 이민 정책에 맞췄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불법 체류자 500만 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정책과 건강보험 개혁은 반대자들이 제기한 소송 때문에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onight, I can repor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the world.
The United States has conducted an operation that killed Osama bin Laden.
대외 정책 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에 9.11 테러 사건을 주도한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에 성공했고요. 또 이라크 주둔 전투 병력을 모두 철수시키는 등 일부 성과를 올렸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이 세력을 넓히면서 비전투 병력이긴 하지만 훈련 교관을 추가로 이라크에 파견하기로 했고요.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군 시기도 늦춰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국내외 도전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바마 대통령 얘기 들어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란 자리는요, 앞서 말했듯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죠.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많은 권한이 주어진 자리라고 할 텐데요. 미국 대통령이 누리는 권한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미국 건국 초기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가운데 어느 한쪽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애썼는데요.
네.
하지만 그 남북전쟁과 경제대공황 등 역사적인 사건을 거치면서 대통령직 역시 진화했고요. 권한도 커졌습니다. 먼저 의회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거부권을 들 수가 있는데요. 조지타운 대학교 정보학과 스티븐 웨인 교수입니다.
대통령은 조건부 거부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의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를 기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경우는요, 4%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법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거부권인데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의회가 기각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은 대통령의 입법에 대한 권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앞서 언급하셨지만 미국은 견제와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네.
이 대통령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먼저 연방판사 지명권이 있는데요. 의회의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하긴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법관과 연방판사를 지명하는 겁니다. 판사뿐만이 아니죠. 그 행정부 주요 공직자를 지명하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또 사법부에 관한 권한으로 사면권이 있는데요. 탄핵당한 공직자를 제외한 모든 연방 범죄자를 사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권한도 갖습니다.
네, 다른 나라를 보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다른 경우가 많지요.
네네.
입헌 군주국인 영국 같은 경우 국가 원수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고 또 행정부 수반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프랑스나 이탈리아, 독일 등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가 원수가 되고요. 역시 선거를 통해 뽑힌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요. 다시 스티븐 웨인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Well, the head of the state, he receives ambassadors from other countries.
미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외국의 대사와 그 밖에 외교 사절에 대한 신임권을 갖고 미국을 대표해서 연설하고 외국과의 정상회담에 참석합니다. 또 백악관에서 사람들을 접견하고요. 여러 가지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국가 훈장을 수여하죠. 한마디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상징하고 미국인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44대니까 지금까지 44명의 대통령이 있었던 건가요?
44명이 아니라 43명입니다. 19세기 말에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고 한번 건너뛰어서 다시 당선된 일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43명입니다.
네. 자, 이 43명 가운데는요.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받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텐데요. 미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누굴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지난해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미국 정치학협회 소속 대통령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이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앞서 여러 차례 다른 기관에서 시행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링컨 대통령 하면 흑인 노예를 해방한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네.
링컨 전문가인 역사학자 해럴드 홀처 씨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First, he saved the country. Without Lincoln, there's no.
먼저 미국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링컨이 없었다면 지금 미합 중국은 없습니다. 둘째는 노예를 해방했다는 겁니다. 링컨은 또 훌륭한 연설가였고 아메리칸 드림, 그러니까 미국의 꿈을 실현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누구든지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는 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인데요. 링컨은 그런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네, 최근 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5%로 올해에 들어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 개혁 제도와 이민 개혁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통령 반열에 올라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유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have a lot in common. Have a lot in common입니다. Let's find out what it means to have a lot in common. But first, we will begin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Guess what?
What?
I found out that Grace and I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Oh, really? Like what?
We work in the same company, we went to the same college, we play volleyball, and we like hiking.
Yes, you both definitely have a lot in common.
Guess what? 라고 하자, 제이슨이 what? 뭔데? 라고 하네요. 마이크가 I found out that Grace and I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Grace랑 나랑 공통점이 참 많다? 라고 하자 제이슨이 Oh, really? Like what? 어, 그래? 어떤 건데? 라고 묻습니다. 이어 마이크가 We worked in the same company. We went to the same college. We play volleyball and we like hiking. 똑같은 회사도 다녔고 한 대학을 나왔어. 아, 그리고 배구 즐기는 것도 같아. 게다가 멀리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지.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Yes, you both definitely have a lot in common. 그렇구나, 너희는 참 공통점이 많네. 라고 대답하네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have a lot in comm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Guess what?
What?
I found out that Grace and I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Oh, really? Like what?
We work in the same company, we went to the same college, we play volleyball, and we like hiking.
Yes, you both definitely have a lot in common.
'Today's expression is have a lot in common. C-O-M-M-O-N. Common. Have a lot in common. Have a lot in common. If you have something in common with someone, it means that you share same interests or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저는 친한 친구랑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이도 좋고 말도 잘 통하고 같이 시간을 보낼 때마다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만나시면 저와 마찬가지시겠죠? 오늘 공부하신 표현이 바로 이런 상황에 쓰이는 겁니다.
Have a lot in common은 공통점이 많다 혹은 관심거리가 많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Grace와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I found out that Grace and I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라고요.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익혀보겠습니다. I think Roger and I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라고 하면 나는 로저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 라는 뜻이 됩니다.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Do you have anything in common with your siblings? 라고 하면 넌 네 형제와 공통점이 많니? 라는 뜻입니다. 오늘 공부하신 표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Guess what?
What?
I found out that Grace and I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Oh, really? Like what?
We work in the same company, we went to the same college, we play volleyball, and we like hiking.
Yes, you both definitely have a lot in common.
Let's review. If you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with someone, it means that you share many similar interests or characteristics. Have a lot in common. Have a lot in common. Have a lot in common.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과의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겠지만 연합군이 결연한 의지로 단결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면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앤소니 블링켄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연합군이 결성된 후 지난 9개월 동안 뚜렷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재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이라크 영토는 전투가 시작됐을 당시에 25%에 불과하며 ISIL은 많은 수의 전투원과 물자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은 ISIL이 여전히 회복력이 빠르고 무자비하며 선수를 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ISIL이 이라크의 안바르 수도인 라마디를 장악했을 때 잘 드러났습니다. 블링켄 부장관은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며 현재 이라크에서 연합군의 공습과 훈련, 장비 확보, 지원, 현지 동반자들과의 협조 등에서 올바른 전략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 측의 경우 하이드르 아바디 총리가 효과적인 정치 군사 행동 계획을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안바르주 당국과 공조 아래 현지 부족들에 대한 훈련과 장비 제공을 가속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무기 제공 방식을 간결하게 하고 이라크 육군 모집을 확대하며 현지 경찰을 재편하는 한편 ISIL이 사라진 지역에 즉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안정화 개발 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바디 총리의 행동 계획은 이라크 내 모든 군사력을 이라크 군 지휘 아래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ISIL과의 전투에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일치된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로 미국은 라마디에 나타난 자살 공격용 차량에 대응할 수 있는 대전차 로켓을 이라크에 보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난민 수백만 명을 구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리아 내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37억 달러 규모의 구호를 제공했고 2014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4억 700만 달러 이상을 이라크 피난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미국과 연합군은 ISIL을 물리쳐 이라크와 시리아 그리고 중동 지역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와 평화가 있는 미래를 만들어줄 것을 다짐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